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부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한 설교자가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주님 이 말씀을 축복하시면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양식이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복음을 회방케 하며 복음을 가리우는 그 역사를 깨트려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결실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구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3년 정도의 삶을 사셨는데 성경은 주님의 삶 가운데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마지막 주님의 생애에 그 일주일의 모든 성경은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는 이 마태복음만 하더라도요.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분량면으로 볼 때에도 성경이, 특별히 마태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그 기록된 사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각도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명해 주는 사건들입니다. 그저 따로따로의 그런 각기 다른 사건들이 한 장 안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26장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본문의 말씀에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26장 1절에서 30절까지를 통해서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과분한 사랑이며 과분한 은혜입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넘치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요, 한 여인이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부분과 그 논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시몬과 나사로는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설득력 있는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추측하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르다나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저는 혹시 나사로가 또 다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시몬과 나사로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값비싼 향유를 깨트려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약 1년치의 그 노동자들의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왜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과 감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본문은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 바로 뒤에 연이어 나오는 가론 유다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열두 사도 중 하나의 그런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던 가론 유다는 자신의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자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입니다. 자신의 선생을 노예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는 이런 가론 유다의 행동과 한 여인의 행동을 마태복음은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그 삶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노예와 같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그런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영적인 무지가 초래하는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분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초라한 한 사람에게 1년치의 그런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향유를 깨트려서 머리에 붓는 그 일은 허비되고 낭비되고 그리고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써버린가 하면서 그 여인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장차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구조를 보시면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뒤에서 이 가롯 유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 사건 주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 가롯 유다의 배신 사건 앞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17절과 18절과 19절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본문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석을 해서 유월절을 즐기면서도 그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캄캄한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누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가서 그렇게 애도를 표현하고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앞뒤에서 강조되고 있고 또 유월절 만찬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면서도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인지, 유월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주위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음식으로 먹고 그 피는 문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서 임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리라 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그 피를 그들의 집에 바르게 됩니다. 그 밤에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위로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그 애굽의 종의 집에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십니다.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그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고기와 피를 제공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흠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하면서도 정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분개하고 있고 허비하였다고, 비싼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혹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가장 선한 일을 한 것이다. 가장 그녀의 재산을 좋은 일에, 그 바람직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하루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정말 보람된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뿌듯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후회가 되는, 아, 내가 이 하루를 참 허비하였구나 하는 그런 날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보람된 것입니까? 어떻게 사용돼야 그것은 잘 사용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들여지고 우리의 귀한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보람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그 일이 내가 영원히 그 일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히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이 여인은 그 가진 재물을 잘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보람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흡족할 만큼 나의 종이 나의 재물을 정말 잘 사용하였구나. 주인이 뿌듯해할 만큼 이 여인은 그렇게 잘 사용한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난은 바로 주님을 향한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가롯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 30을 그 향유의 가격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 30이라는 것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이 은 30은 은 30세겔인데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은 30은 데나리온으로 치면 120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의 가격의 약 3분의 1 정도. 왜냐하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니까 꼭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환산을 하면 약 3분의 1.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에 12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주님에게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부은 거니까 얼마나 낭비며 얼마나 허비라고 그렇게 분개하기에 충분한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그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분개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종의 한 사람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유다를 향하여서 세 번이나 경고를 하십니다. 이 세 번의 경고는 유다가 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경고였고 그의 어리석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를 향하여 세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스로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까지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한 사건입니다. 만왕의 왕이셨지만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아닌 자신이 3년이나 가르쳤던 그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노예로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는 이 수치스러운 그 멸시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하는지,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 비참함을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되고 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인 것을 깨닫고 모든 성경이 초점을 맞추며 특별히 사복음서가 초점을 맞추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과분한 사랑과 과분한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선택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한 이 진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까 고민을 했는데 과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어떻게 이 진리를 언어를 통해서 잘 전달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이 이상의 어떤 단어를 생각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과분한 은혜라, 과분한 사랑이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해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월절 예식에서 가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와 고기를 제공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살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양의 고기는 가장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지금도 뭐 고기가 이렇게 만찬에 가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만찬에 갔는데 뭐 고기는 없다 그러면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를 보면 이 양의 고기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은 양을 잡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의 고기를 먹고 배불렀고 또 만족을 하게 되겠죠. 훌륭한 식사를 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식에 보면 처음 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식사를 하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양의 이 만찬은 그 백성들에게 이제 먼 거리를 여행할 힘을 공급해 주는 훌륭한 식사였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식사를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유월절이 있었던 그 밤에 각 집에서 다 양 한 마리씩 잡아서 그렇게 풍성한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그 양의 그런 고기를 통해서 그 훌륭한 만찬을 즐기며 또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먼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의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고기뿐만 아니라 피를 제공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잔을 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그렇게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유월절을 첫 유월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를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그 밤에는 전무후무했던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기둥과 같은 그 첫째들이 다 죽임을 그 당하였던 그 밤에 바로의 궁정에도 애통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평민들 또 노예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한 그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언약이 출애굽기 12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나의 피는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사망의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재앙을 넘어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우리의 음료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도 담대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통해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더 이상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감격스러운 승리의 그 선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마리아가 깨뜨린 이 값비싼 그 향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가 허비되었다고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 낭비된 것을 인해서 분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깨뜨렸던 그 값비싼 향유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향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흠없으신 아들이 자기 자신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허비고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만왕의 왕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다니 이것은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시다니 천사들이 볼 때에 이건 얼마나 과분한 사랑인가? 이것은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나아갑니까?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측정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감히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과 우리를 비교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우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가 깨뜨려졌을 때 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왜 그와 같은 허비와 낭비를 하는가라고 비난하면서도 향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와도 비교조차가 불가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전 재산이 날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파하면서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팬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만지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재산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며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께서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깨뜨리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는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십자가의 이 신비로움을 깨닫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감격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결코 아깝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이 여인,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리아라고 기록된 이 여인은 주님이 그 보배로우신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는 그 재산을 다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다니 이것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비난하건 사람들이 욕을 하건 간에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부어주시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성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과분한 사랑, 과분한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감격해 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힘없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양식으로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맛보게 되면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누립니다. 어린 양의 그 고기가 훌륭한 망찬이듯이 그리스도는 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또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이 이 과분한 사랑을, 이 과분한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혜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가 낭비되었음을 깨닫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우신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를 두서없이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은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였는데 하나님 어눌한 이 종은 주님의 은혜를 표현하기에 참으로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슬퍼합니다. 성령 하나님,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초라한 설교였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